내버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하십시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사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내지만 들어 그대 발 위에 도생에 달려요.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 상을 이것으로 멜 것입니다.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절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령과 공의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소의 지성소의 그 언약궤는 지난번 살폈고 그래서 그 속죄소 쉬운 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성소에 있는 새 기구가 있는데 들어가면은 오른편에 떡상이 있죠. 그리고 앞에 분향단이 있고 왼편에 이제 등대 꽃대 그 촛대가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오늘 이제 떡상에 대해서 사무의 진설병에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자, 미시카이라는 이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거실 처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30배 이상이나 구약성에 언급될 만큼 그만큼 성막이 대단한 중요한 이 성경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막 동편 입구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이제 뜰의 번제단이고 번제단을 지나면 노트로 만든 큰 바다라 말하죠. 물둔봉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손과 재물을 씻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문을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등대,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 다음에 이제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가 있고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기에 속죄소, 또 시은좌, 시은소 그런 말씀을 말씀드렸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이 두 그룹 사이에서 임재하셔서 말씀하고 명령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 성막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완전하게 성취된 사건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는 이 동사가 구약적 표현을 쓰면은 텐트를 치고 계시다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막이 완성이라는 사실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막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그리고 위엄과 공의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냈던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막을 연구할 때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가리킨다는 중요한 전제를 거기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이제 25장부터 27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그런 건조물 중에 가장 중요한 성막에 대한 계시를 다루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데는 6일이 걸렸는데 성막에 대해서 계시해 주는 데는 40일이 걸렸다. 그러니까 성막 건설의 중요성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해 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또 속죄소, 시은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성소가 아닌 성소.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의 기구를 대면하게 되는데 말했죠. 오른쪽에 뭐가 있다고요? 떡상. 왼쪽에는 세 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촛대 가운데는 분향단. 이제 이 성소의 기구들은 무엇을 할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피게 되는데 오늘 이제 비로소 뭘 살핀다고요? 네, 떡상에 대해서 살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장들은 떡을 먹어야 하고 분향단의 향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기도도 해야 되고 촛대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그런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 이 오른쪽에 이제 이 떡상에 대해서 그것은 어떤 구조인가? 여러 면에서 이 궤라는 것은 언약궤와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재료 면에서도 그 언약궤 마찬가지로 상도 재료가 뭐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히고 테두리는 금으로 장식하고.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 나무는 그래서 인성을 상징하고 또 금은 불변하는 그래서 신성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걸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 또 이 발치에 고리를 달아서 채로 꿰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언약궤와 달리 상에서 채를 계속 끼워두지 않게 해요. 언약궤는 채를 끼워둔 채로 계속 보관하는데 여기서는 채를 뺐다 꼈다 이동할 때는 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떡상의 크기가 두 규빗 그리고 넓이는 한 규빗 그리고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센티미터로 따지면 한 90cm 또 68cm 또 한 45cm 이 정도 되는 거. 그리고 떡상의 윗부분에는 손바닥만한 크기의 턱을 만듭니다. 한 7cm 정도의 크기를 만듭니다. 그것은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런 미함이고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다리 윗부분에 달고 채를 끼워서 지장들이 운반하는 그런 방식을 씁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피라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요. 누가 매요? 고핫 자손이 매는 거야. 고핫 무라리 이렇게 써도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고 성문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느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라. 무라리는 대체 무거운 것을 뭐 운반하죠. 수레에다가 해서 막 무거운 그 바닥에 있는 테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하고 고핫 자손을 매는 거 주로 움직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9절에도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변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떡상에 필요한 그 유텐슬 같은 기구들이죠. 그것들을 이제 만들라고 시작하는데 첫째가 뭐냐? 대접을 만들어 합니다. 대접은 떡을 놓거나 진열하고 운반할 때 하는 기구인데 이 크기가 떡의 크기와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금으로 된 대접은 떡을 구울 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 된 대접이 있었고 성소 밖에서 구울 때는 이 새로 이 대접으로서 그것을 운반하거나 또 진열할 때는 금으로 된 대접을 거기다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숟가락은 이게 떠먹는 숟가락처럼 생긴 것이 아니라 길쭉한 컵과 같은 모양을 한 숟가락입니다. 마치 피치 비슷하게끔 숟가락 위에 이제 유황을 올려놓는데 12개의 떡을 두 줄로 이렇게 해서 6개씩 진열하고 그 윗부분에 유향을 담은 숟가락을 올려놓습니다. 9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대접과 29절에도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정금으로 만들라. 근데 이 두 개의 병과 붓는 잔은 성경 버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72역이나 또 NIV에서는 병과 붓는 잔을 만들라, 그러니까 붓는 잔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병과 붓는 잔, 또 킹제임스 버전은 덮개와 대통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덮개와 대통. 그래서 좀 넘겨보겠습니까? 이 사진을 보면 이게 떡상이고 그게 이제 떡이 6개씩 두 줄을 올려놓고 거기에 이제 숟가락이라고 했죠. 거기 위에다가 이제 고체 유향을 올려놨는데 이런 식의 모양이 있고 또 넘겨보세요. 왼쪽의 모양은 또 상이하게 다르죠. 근데 왼쪽의 모양대로 만들어 진열한 것이 킹 제임스 버전을 이해하고 보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다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뭐가 달라서 버전이 다르니까. 사진을 보면 그렇게 확인이 할 수 있듯이 70인의 성경에 따르면 떡상 위에 병과 잔이 있고 그리고 흠쟁이 성경에 따르면은 떡과 떡 사이에 금으로 만든 뭐가 있어요? 덮개를 둡니다. 이 덮개는 떡과 떡 사이에 바람이 통하도록 해서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맨 위에 유향을 올려놨는데 문제의 떡을 6개나 올려놨다 보면 아래에 있는 떡이 깨지거나 상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옆에 대통을 세워서 떡과 떡에 눌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 그래서 흠정의 그 킴 제임스 골자는 병과 붓는 잔을 뭘로 표현했다고요? 덮개와 대통으로 번역해서 그것을 유대인들이 해석해서 만든 이 떡상을 이렇게 왼쪽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르니까 벌전이 다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 유대인들이 더 설득력이 있겠다 그런 것을 추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은 떡상에 떡이 상하거나 찌그러지거나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병과 붓는 잔보다 뭐요 덮개와 대통으로 보는 것이 더 유대인들이 추수하고 킴제인스 버전이 있는 대로 더 적절하겠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제대로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날 사람들이 한국교회 참 문제 있어 모든 교회가 문제 있어 라고 진단하는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인 원인은 신학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바로 서려면 신앙이 제대로 서야 돼요. 신앙이 제대로 서야 삶이 제대로 나와요. 그런데 가르치는 신앙이 잘못되어지면은 뭐가요? 삶이 망가지는 신앙이 잘못 망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서 잘못 해석해서 그걸 기복 신앙으로 해버리고 또 세대주의나 종말론적주의로 끌어가고 신비주의로 끌어가고 인본주의로 끌어가고 이런 신학들이 떡이 부패해서 그렇다는 거죠. 지장들이 그런 떡을 계속 먹으면 자연히 부패하게 되는 거죠. 또 삶도 부패해지고 결국 그 결과를 보면 불신자보다 못한 그런 삶이 드러나는 양상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모든 것이 부패한 떡을 먹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수하게 떡을 유지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규규의 목적은 떡을 제대로 보관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에 대한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봤잖아요. 또 일치하지 않잖아요. 어떤 거는 그냥 이렇게 딱 이것만 딱 올려놓고 뭐 그림이 다른 그림도 있어요. 설명이 상세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그림대로 이렇게 그린 거죠. 그걸 보고서. 그러나 많은 경우 위로 향한 턱을 이해하는 데 쓰는 그 이유가 떡이 바닥에 둘러 떨어지지 않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의 안전을 지키시는 그런 해석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 위에 무엇이 있냐? 중요한 것은 12개의 진설병입니다. 그래서 이 떡 외에 29절에 기록된 대로 정금으로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어 놨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이 숟가락은 우리가 떠먹는 그런 숟가락이 아니라 이 작은 종지로 이렇게 펄치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 용도는 거기다 유향을 담아 놓은 유향이고 또 이 병과 잔은 붓는다는 동사가 보여지듯이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를 위한 용도였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는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행해지지 않고 성막들에서 노제단인 데서 행해지는 제사였어요. 전제가 뭐냐 부어드리는 거예요. 부어서 포도주를 부어서 부어드리는 게 전제인데 이러한 전제를 드리는 데서 안전하게 도구를 보관하기 위해서 거기에 놓지 않았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떡상의 떡은 어떤 것인가? 이 진설병, 그렇게 표현하죠? 이게 특이한 이름입니다. 진설병. 이 병이란 말이 물론 뭘 가르치죠? 떡, 그죠? 그래서 오병, 이어. 물고기 여자 써서 오병, 다섯 개의 떡, 그리고 두 마리의 물고기, 이제 오병이 여자. 여기서도 진설병. 그래서 병은 뭘 가르쳐요? 떡을 가르치는 거예요. 진설은 베풀다는 의미를 가지는 한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윌리엄 틴데일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쇼브레드 보여지는 쇼브레드 그것을 번역한 것을 한자로 옮긴 겁니다. 이때로 말하면 그냥 전시하는 떡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떡? 전시하는 떡 쇼브레드.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의미가 달라져요. 히브리어는 얼굴들의 떡 그렇게 말합니다. Bread of face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떡에 사람의 얼굴이 그려졌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떡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버전에서는 이것을 bread of the presence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떡이 있다는 것이란 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야 할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백성의 모든 필요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제 이 떡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 레위기에서도 같이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24장 5절에 7절에 보니까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해서 떡 열두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의 1로 하여 여호와 순결한 상의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위에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린 떡들은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게 했습니다. 근데 이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야 하고 물론 거기에는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여기서 사용되는 밀가루 양으로 볼 때 그 지름이 12인치 그러니까 우리 그 또띠라 크게 싸먹는 거 많은 거 있죠? 그 정도 사이즈 되는 거예요. 12인치니까 두께가 4인치 한번 보세요. 떡이 얼마나 큰지 팬케이크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이만큼은 이 정도 4인치 두께니까 많이 먹겠죠. 양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고운 밀가루 12개의 떡을 굽는 것인데 에바 10분의 2로 하라. 이것을 리터로 환산하니까 4.4리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사람이 계산했는데 계란 86개를 깨어 만든 분량이 된다. 좀 이제 실감이 오죠? 86개의 계란을 깨뜨려서 만든 분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큰 떡입니다. 이 떡이 큰 만큼 크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부패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 떡상 위에 내 기구를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쌓는 저런 그림이 있는가 하면 아까 그 대롱 그죠? 저런 그림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상 위에 큰 떡이 두 줄로 쌓여 놓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설됐다. 그래서 이 떡을 진설하는 상이다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떡 위에 유향을 올려놔라 했는데 이건 유향은 액체가 아니라 고체예요. 그래서 유향을 떡 위에 올려놓는 것은 성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에 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성도의 삶은 그렇게 향기 나는 아름다운 삶이 돼야 된다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그것의 편지요 향기다. 그래서 우리 삶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레위기 24장 8절의 9절에도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 제사장들이 어디서 먹어요? 그 떡을 갖고 밖에 나가면 안 돼. 성소에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엘라사가 이다말 자손들은 매 안식일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떡을 새 것으로 갈아놓고 그리고 묵은 떡은 그게 들어와서 제사장들이 먹는 겁니다. 이 떡은 하나님 임재에 계신 떡이지만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이 먹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떡은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사람을 위해서인가?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 위해서인 것 같아요? 사람 위해서 같아요? 성경은 어느 이교도처럼 그렇게 막 제물을 만들어서 하나님 드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잡수시도록 섬긴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개념입니다. 진설병이 상징하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 그 얼굴 것처럼 그 bread of a face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진설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이 진설병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또한 필요를 어떻게 한다? 공급하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진설병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모든 필요를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 음식을 공급해드리는 그런 개념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를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하신 하늘아버지. 그래서 신약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라는 것이고 전부 하늘아버지는 우리가 뭘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열두 떡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각각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몫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물론 이 떡은 아론과 그 지체장들이 몫이었는데 그러나 제사장이 먹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먹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은 언제나 이 상위에 놓여있고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떡으로 또 7일 간격으로 지체장들이 새 것을 드리고 또 묵은 것은 바꿔서 그들이 먹고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떡이 가르치는 의미가 뭘까?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현실적인 의미에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한 연자적 그런 의미로 살필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의미로 볼 때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그 양식을 공급하는 분이시다. 아까도 얘기했죠?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8절에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설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보고 아시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채워주신다. 공급하신다. 그 의미죠.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떡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공급해 주는 거예요. 떡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헌금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공급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좀 더 피부적으로 와닿게 설명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시내산에 머물러 있죠. 출애굽기 25장에서 이제 40장 출애굽이 끝나는데 거기는 이제 하나님의 명하신 성막이 다 완공되라고 하나님의 구름이 영광이 임재하는 그런 모습이 40장 보여주는데 아직 시내산에 있어요. 거기서 농사 줄 수 있겠어요? 농사 못 짓잖아요. 200만 거의 넘는 그런 인구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뭘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진설병을 놓도록 하시고 나는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채우시는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뭐예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 만나를 주신 거죠. 그 약속하신 대로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게 진설병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현실적인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어떻게 한다? 공급해 주신다. 시편 111편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도다. 교회가 한번 밥을 줘, 뭐를 줘? 밥 줍니다. 이따가 우리 밥 먹을 텐데 밥도 주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공급하신 하나님께 늘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고 이 진설병은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표지예요. 내 필요가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 이것이 진설병을 통해서 얻어주는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현실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과 뭐하기를 원하신다?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 뭘 기뻐해요?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요 앞에 진설된 떡을 먹는 것은 속에서 먹어라. 그것이 아니라 당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제하기를 기뻐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은 교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 님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오 그리고 70 장로들이 하나 앞에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그들에게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신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본 자는 죽지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부분 속에서는 어떻게 해줬다는 얘기요? 살려두시고 그렇게 나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그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을 부르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라 기록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과의 초청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통 구약 성경에서 상, 테이블, 상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뭘 가르치냐면 교제와 사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상을 베푸시고 할 때도 바로 이런 교제와 사귐입니다. 또 사울의 일가가 죽고 왕이 되었던 사울의 일가가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생존한 아들이 누구이냐 찾다가 므비보셋을 찾죠. 그리고 므비보셋을 자기 궁에 들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므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이것이 이런 사귐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언약을 체결하면 언약 뒤에 뭐가 있죠? 그들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겨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제예요. 너와 나는 이제 적이 아니라 연합되었다. 그래서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신약성경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님이 나오디아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뭐요? 먹으리라 그러면서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된 교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교제고 사귐이다 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물려낸 떡을 성소에서 먹는 것은 이전에 모세와 아론과 70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고 사귐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날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 눈을 뜨면서 오늘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의 현실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고 또 성도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의미고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아론의 후손들과 제사장은 신약계의 모든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신약의 성도들의 진설병 또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로 제사장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이 직접 진설병을 이제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진설병고 상도 성막도 그런 사람 언제 존재해요? 안 해요? 없잖아요. 요한계시 1장 6절에 우리의 위치가 뭐고 또 베드로전서의 2장에 우리의 위치가 뭔지 알려주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지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베드로전서 2장에도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날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면서 우리를 누구로 삼았어요? 제사장 삼고 그럼 우리는 거룩한 곳에서 이 떡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떡이 의미하는 것이 성경에서 떡이 의미하는 것이 또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떡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첫 번째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 역시 incarnation word. 성육시된 말씀이 육시된 말씀이죠. 그 두 번째는 written word. 뭐죠? 성경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preached word.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고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 자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듯이 누가 떡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 대답해 가라사대 기록되었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어 너로 줄이게 하고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지도 알지 못한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인 이유가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야 된다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요.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육신은 먹어야 힘 먹고 에너지가 생겨서 몸을 움직이지만 영적인 것은 뭘로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고 우리가 필요하는 것이 단지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시다. 그래서 진절병이 상징하는 것이 우리가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떡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셨고 또 그 떡이 신약의 인카네이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집이 없어라는 사실이 그것보다도 그리스도가 없어서 이것이 또 문제의 자각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먹을 떡은 참 많아요. 그렇죠? 밥도 먹고 국수도 먹고 치킨도 먹고 먹을 게 많아요. 근데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더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모든 물적 필요가 다 채워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 이거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래도 구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심히 적다는 얘기예요. 정작 필요한 건 뭔데?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적인 필요를 찾는 건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나를 따라온 이유가 있는데 요한복음 6장 2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여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우리는 생명의 주님, 생명의 떡 이런 것 저런 것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베풀으시고 채우시는 누가 하나님의 필요함을 발견하고 자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 물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 갖고서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 당연합니다만은 그것만큼 모두 상화되고 채워야 되고요. 영적인 필요도 채워야 된다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는 일단 땅에 있는 동안만 채워질 필요가 아니라 영원히 채워져야 할 필요도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이 땅에서 또 주님과 함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말씀합니다. 사람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 영적인 떡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영적인 떡, 뭘 먹어요?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나는 말씀 안 읽어도 뭐 허기짐 없는데요. 어떤 여호와의 그런 예언을 합니다.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나는 도저히 못 느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죽은 사람한테 100파운드를 올려거나 1톤을 올려놓으면 그 무게가 느끼겠습니까? 가마에 던졌대요. 그러니까 나는 뭐 거북이는 뭐 300일을 안 먹어도 산다죠? 300일을 성경 안 읽고 사는 것은 거북이 신앙 같아, 그죠? 그렇지만 내 영혼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에게 무게를 눌려도 감각을 못 느끼듯이 내 영혼이 그 정도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회는 상상할 수 없는 어둠의 세계가 될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없어, 가르치는 자가 없어, 말씀이 증거하는 자가 없어, 그러면 사사시대처럼 힘센 자가 살고 자기의 속된 대로 살고 불이 악이가 그냥 넘쳐난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안식일마다 지정의 떡을 먹는 것은 규칙적인 예외 생활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죠. 성도가 주일날 예배하지 않고 주일마다 혹은 날 놀러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여기는 볼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수암 뭐 이렇게 뭐 그것도 한 번 보면 질리고. 근데 북쪽으로 가면은 시애틀 제가 와서 잘 알잖아요. 거기 너무 좋아. 산이 있어. 바다 있어. 겨울에는 눈산에 또 스키까지 탈 수 있어. 그러니까 주일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렇게 놀러 다녀. 근데 믿는 우리로 하여금 뭐라는 거예요? 그거 주일만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일에는 어떻게 안식일마다 세상에 떡을 먹는 것처럼 규칙적인 예배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증거된 말씀이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목사도 없고 설교하는 사람도 없고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사사시대 전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황폐해지겠습니까? 우리는 제사장만 참여하는 하나님의 상에서 나온 떡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겠습니다. 그죠? 특권. 근데 그것이 오늘 뭘로서 접할 수 있냐면은 이 말씀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incarnation word, 두 번째는 written word, 세 번째는 preached word. 근데 preaching이 이 설교가 보여지는 설교가 있는데 이 보여지는 설교가 성만찬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여해서 떡을 먹어요. 그래서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을 경험해요. 제사장들만 참여했던 하나님의 상에서 나온 떡을 먹을 특권을 바로 성만찬에서 보여지는 설교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떡은 참으로 참된 떡이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친히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30절에 상의 진설병을 두고 항상 내 앞에 있게 하시나 기록하죠. 제사장은 떡을 갈아 넣고 묵은 떡을 먹고 또 갈고 또 땅이 떡이 상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신선한 떡을 항상 준비하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떡상이 떡이 사라지고 떡이 부패하는 것은 인간 사회가 어두워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의 떡이 되기 위해서 낳고 천하게 오신 예수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누구한테 오는 자, 주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교제하는 그런 제사장이 되고 또 부지런히 말씀을 먹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서 우리 삶이 성숙되어서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